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제 세 번째입니다. 1장 15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적으로 장래에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또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해석할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수천 년 전에, 2천 년 전에 예언된,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 궐이 났는데 가룟유다가 거기서 제위를 당했는데, 그 가룟유다가 제위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와 같은 예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해석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에 맞춰서 응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베드로가 가룟유다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가져다가 이렇게 성경에 말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적용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수제자였습니다. 막 예수를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 가기도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들의 귀, 그 말구의 귀를 칼을 가지고 막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내 스승을 감히 너네들이 어떻게 데리고 가? 우리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막상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막 무서워 벌벌 떨어가지고 자기 목숨이 잃을까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또 비겁쟁이이기도 해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권면을 주고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사명감을 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시편을 사랑하는지, 또 모세의 오경을 사랑하는지, 선지자들의 글을 사랑하는지, 그 모세 오경의 율법과 그리고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한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또 십자가의 사건에 적용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베드로도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좋아했던 이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읽습니다. 매일매일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하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베드로야 어서 선포하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성경을 응하게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오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가 한번 봅시다.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사도행전 1장 16절 16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면서 성경이 유다를 가르쳐 미리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응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었고 그리고 그 황폐한 곳에 묻혀서 악을 담아 피밭이라고 불리우는 그 땅에 묻혀서 나그네의 묘지에 묻히고 말았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게 적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에 시편 이 시편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 그의 인생이 끝났고 그가 묻힌 곳은 나그나의 밭에 혼자 있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공동묘지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묻는 나그네의 묘지에 묻혀가지고 황폐한 곳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시편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셔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응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든 말씀이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가룟 유다가 아마 30대였겠죠. 아마 예수님이 30대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30대이거나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 젊은 날에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뽑았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마태처럼 너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너도 복음을 전하고 너의 이름이 후세에 기록되고 너도 좋은 책을 써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욕심을 취했고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욕심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은30이 욕심이 나서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죽을 때도 갈고 내가 죽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항상 그 성경에 보면 제일 그 예수님이 사랑한 새 그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과 같이 하고 함께하고 같은 비전을 나누고 울 때도 함께 울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베드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훌륭한 수 제자로서 참으로 훌륭하게 지금도 그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열쇠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부정적이었고 자꾸 의심하는 자였고 그리고 물질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였어요. 가룟 유다 스스로 우리 주님이 주신 기회에서 스스로 자기는 파멸의 길로 빠진 거예요. 그건 자기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이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셨고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모이고 찬송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고 내 삶이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게 해요. 베드로처럼. 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정적이고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면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방법으로 베드로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열두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는 그 상급을 받을 자로서 사용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예수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이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한 사람의 배반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 후에 꺼내 오실 때 그리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실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사용했어요.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재앙이 나와도 저런 재앙이 나와도 열 번째 재앙 온 애굽에 처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첫째 난자가 다 죽게 하는 장자가 죽게 하는 그 무서운 벌이 내리기까지 바울은 그 바로는 끄떡하지 않냐고 막 그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냈죠. 열 가지 재앙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무서워 벌벌 떨게 했죠.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을 또 강박하게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막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것을 다 갈라지게 말해서 마른 땅처럼 그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였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유대인의 하나님은 정말 신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면에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상징으로서 여러분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열두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에도 말했지만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비전을 나눠야 돼요. 우리 가을에 또 제가 지금 비숍에 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가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큐티를 통해서 나누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능력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지도 않고 큐티를 해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눈을 감고 탁 풀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에 가룟 유다가 물러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 뭐 이런 말이 나오나. 한번 세 번은 해봐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제게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나와서 또 탁 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리하라 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어려운 말만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해봤더니 속히하라 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혼자 위투리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스터가 되고 내 마음에 기억되고 생각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강력한 시로 시작하는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지고 자기의 어려운 때 자기의 삶에 적용한 미국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로서 4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프간에 파견되어져서 아프간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 이제 자기의 부대원들과 함께 장교가 되어서 그 높은 산에 그 탈레반들이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매복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매복을 서는데 탈레반들이 어떻게 밤에 야반에 그 소식을 알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그들에게 대들면서 이 총을 쏘아가지고 탈레반이 더 이상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전을 칩니다. 이제 본부로부터 도움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본부에서 조금만 기다리러 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병사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 젊은 장교는 두려워 떨면서 그들에게 목숨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거야. 어서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용기를 내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고 소망을 주니까 이 군인들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구원병이 올 때까지 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교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삶에 적용을 했는가? 그가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그 허드슨 강변을 따라서 훈련을 하는데 그 허드슨 강변에 높은 산꼭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구불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때쯤 되면 병사들이 지쳐가지고 막 주저앉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그때 군목 한 분이 거기에 딱 서가지고 이 시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산을 넘어갑니다 하면서 사관생도들이 그 훈련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관생도 이 장교가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군목이 읊어지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죽음에 처해가는 병사들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의 극한 한계는 극한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인간이 정말 절망할 때 비로소 위를 보게 됩니다. 비로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어려운 삶의 정황에 적용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생기느냐? 함께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할 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또 함께 큐티할 때, 함께 점심을 먹을 때 함께 해야지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돼요. 가룟유다는 12명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떠들다가 살짝 몰래 나갔잖아.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렸잖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면에서 상금을 주시는 방법으로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는 가룟유다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이제 50대 후반, 중반인데 정말 깨끗하게 목회해야겠다. 물질을 탐내지 말아야겠다. 그냥 막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있네 해가지고 마지막 노후가 정말 목사로서 욕을 얻어먹고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는다면 나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면에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유다가 후회를 했습니다. 아, 자기는 예수를 팔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그 사람들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서 담대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근엄함과 그 거룩함과 그 권위 있는 예수의 모습 앞에서 아 내가 의심했었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역사의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거야.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야. 이 죄는 절대 회개받을 수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스스로 자기를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매달라, 노프에 목매달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프가 풀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에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은 30을 다시 성소에 갖다 넣었습니다. 내 주님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겠단 말인가? 이것을 다시 가져라. 나는 우리 주님을 판 것을 물리고 싶다. 그랬더니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 주는 네가 받으라.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단호하게 냉엄하게 말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절망해가지고 집에 가서 목매달러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율법에 충실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미 딴 사람에게 30을 그 주었는데, 그 사람의 노임으로 주었는데 다시 받았으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의 것이라는 확실한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그 땅 문서를 주려고 하는데, 주려고 가는 도중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작 예수를 팔아서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젊은 날에 죽었고,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체가 묻힌 곳이 대제사장이 샀던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아겔다마라는, 헬라어로 아겔다마라고 불리는 땅이었어요. 그 땅의 이름이 아겔다마인데 피밭이다, 피밭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땅, 제사장들에 의해서 샀던 그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무덤의 용도를 무엇으로 썼냐면, 사람의 연고가 없이 객사한 나그네들이 그곳에 묻히는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시편에 말한 대로 황폐한 곳에 홀로 쓸쓸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은 이제 다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최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12명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이고 12진지문, 천국에도 12진지문이 있고, 그래서 12는 아주 중요하고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궐이 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직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 후보의 자격이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자. 우리 평화장로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임무를 뽑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뭐 대단한 사람이 옆에서 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함께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궐이 난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와 함께 목적을 같이 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목적을 갖고 함께 비전을 갖는 그 사람을 뽑는다. 우리 평화장로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 교회를 키우고 함께 21세기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삶에 자꾸 적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빠지려고 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마띠아였고 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 마띠아와 요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와 요셉을 자기들이 이렇게 120명이 딱 살펴보니까, 아,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뽑는다면 벌써 언제나 충실하게 나오는 누구누구 그렇잖아요. 이렇게 120명이 마띠아와 바사바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마띠아와 바사바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에서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할 때 항상 오른쪽과 왼쪽, 내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예를 들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지금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물을 때, 또 어떤 때는 그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항상 나가서 싸워라. 근데 사울에게는 물을 때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 마음대로 나가서 싸웠고 안 되니까 법궤까지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적군들이 막 오니까 무서워서 막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지 마음대로 막 드려버렸어요. 이 제비 뽑기는 아주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요셉과 마티아를 놓고 둘 중에 누구인가, 누가 이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인가 하고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23절과 24절, 23 and 24. Ready, begin.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제비 뽑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둘 중 하나를 뽑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을 놓고 제자들은, 이 120명의 사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주님은 이 중에 누구를 뽑을지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제비로 뽑지만 정작 여기에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뽑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주님이 뽑을 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A와 B라는 직장인데 어느 직장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이 마띠아를 뽑을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구약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비뽑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제비뽑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의 성령, 지식이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야, 너는 지금 이런 경우에 이런 길로 가야지, 아, 이것을 해야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첫째,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둘째,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신 학개스의 말씀을 제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그 학개스 2장 8절이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고 비즈니스도 크게 하고 싶고 그 돈도 많이 벌어서 큰 일도 하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그 소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근원이, 그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해서 잠시 돈이 들어올 때 이거 내가 성공한 것을 알지만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잠시 하나님의 창파를 보내면 그냥 무너져버린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재난을 받아서 우리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원 회장처럼 그 많은 그 재산이 싹 없어지고 정말 황폐하게 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귀영화가 다 내 것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이미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한국 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한국 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변해져 있습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냥 길이 잘 돼요. 저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해서 우리 백 집사님은 제가 몇 번 했다고까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아,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압니까? 저는 목사이고 목회하려고 하는데 목사에게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간절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수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선을 보게 될 때 담대했죠. 그리고 바로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하고 한 달 만에 결혼했잖아. 이것은 기도했을 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저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지.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여자가 무슨 여자, 저 백그라운드 다 아무것도 안 봤는데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 교황이 왔다 간 대로 막 난리가 났는데 교황이 마치 모든 뭐 사위 무슨 병폐의 무슨 해결자인 것처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그 사람 그 인간만 그냥 드러나고 말았는데 이 카톨릭의 거대한 집단 앞에 마틴 루터가 섰습니다. 너희들의 그 주장은 다 틀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각 개인이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교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은 다 틀렸다 하면서 95개조의 논박을 붙이면서 성경적으로 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에 이단으로 물렸죠. 저 루터를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는 그 이 루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루터가 독일로 피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루터에게 그 아구스버그 휴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하고 논쟁을 하자. 그래서 황제와 교황과 추기경과 추기경의 사람들이 아우스버그에서 루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가지 말라. 왜 거기에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루터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인 작센주의 군주인 일렉터라는 황제가 이 군주가 루터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담대에게 그 아우스버그로 나가는데 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두 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온통 마귀에게 지고만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세 시간을 기도해야 그래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루터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아우스버그에 나아가서 자기가 화행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사건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낙심해서 야 내가 거기 가면 화형당할지는 모르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다시 물릴까 하고 이게 침체해가지고 방 안에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루터에게 검은 상복을 입고 안방에 들어가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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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 왜 그래 누구 죽었어 아이고 당신 몰라서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말하고 그런 불경한 소리를 어찌 한단 말이오 하나님이 어찌 죽었단 말이오 아이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지금 방에서 웅크리고 있어. 그때서야 루터가 깨닫고 맞아 맞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일렉터의 지원을 받으며 그 아우스버그라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담대히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그러한 그 강압적인 저쪽의 그 의견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했지도 않았고 평화롭게 잘 해결되고 그리고 와서 루터는 더 담대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앞에 그 교황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에서 이 야곱이 얍복강에서 자기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그 에서의 살기가 다 녹아져 버리고 내 동생 야곱하고 그 볼에 입을 맞춘 것처럼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다 안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 평화당국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아버지 찾는 직장 위에 함께 하셔서 직장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비즈니스 일로 아버지 고객을 만날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아버지 딜이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직장에 다닐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일을 잘하게 하시고 자꾸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